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 구원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이방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모습과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서 우리가 믿지 않던 그 시절이 어땠었나 하고, 이제 13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런 우리의 그 시츄에이션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문제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13절서부터 해결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이제 13절서부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짐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 지금 그,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 예를 들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원수된 것이 있었어요. 곧 의문과 계명에 속한 그런 율법, 그것으로 이렇게 여기에 담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폐하시고 그 담을 허시고, 그리하여 이 둘을 이제 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예를 하나 드시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새롭게 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 창조를 하셔서 이제 이 둘이 하나님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평하는 그런 예를 또 들어주신 게 이제 16절이죠. 그것도 십자가로 하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즉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그 이 언약의 밖에 있었고 그 나라의 밖에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담을 허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 둘을 그저 이방인을 유대인들 사이에 합쳐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둘을 함께하여 완전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고, 16절은 이제 하나님과 합평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루시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원 역사 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루심을 교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였으니, 영어로 하면 preached, 이 편안을 설교함으로써, 즉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려면 먼저 이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프리치가, 즉 설교가, 즉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져 간다. 즉 교회를 지어져 가는데 그 교회를 지우는 즉 그 성전을 지우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 즉 평안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무슨 교회를 짓는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짓는 그런 말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빌딩을 생각하고 그 빌딩을 어떻게 짓느냐에서 생각할 때 항상 돈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즉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구약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2장만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볼 수 있겠지만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고 여기도 보면 평화,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restore 한다 영어로는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즉 세우시는 그럴 때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전해집니다. 즉 복음이 전해집니다. 편안의 평강의 평화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교회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우리 10장에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죠.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전파를 하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는 지어져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원리가 있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냥 아무나 어느 날 나는 그러면 설교를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는 자 이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어파소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왜? 그렇게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즉 요즘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전한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목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내적 하나님의 부르심과 외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죠. 내적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가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즉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인이 오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외적 부르심과 그것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즉 교회가 그 부르심을 컨펌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일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 원리입니다. 그냥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뭐 그냥 성경 그룹을 공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멋대로 가르치고 막 하는데 그거 심각한 일이에요. 여기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나 이렇게 보내시는 자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도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내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전하는, 즉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Great Commission.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참 제대로 이해를 못해갖고 자기네 멋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지금 다 받았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권세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그 말은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좋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수준. 영원하신 하나님 수준으로는 항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갖고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수준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왕이시고 항상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권세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 이러실 때는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져서, 즉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보내져서 아버지가 그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셔야 돼서, 그렇게 이루신 후에 그 메시아로서 이제 권세를 받고 왕위에 앉고 하는 이런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위에 앉으신 것은 시작이 있어요. 즉 자기가 메시아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비로소 이제 메시아로서 그 왕위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항상 왕으로 계신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예수님이 왕위로 앉으신다고 이상하다. 그 전에는 왕이 아니신가? 그걸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이제 내게 주셨어요. 왜? 이분이 메시아라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이제 자기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8절을 읽어드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땅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땅끝까지 가는 거기에 누가 함께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갑니다. 왜? 내가 땅의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도 누가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가보시면 오셔서 이들에게 즉 먼데 있고 가깝게 있건 이들에게 편안을 전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을 안 전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뭐 딴 게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분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는 듣는 대로 즉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는 지금 성전을 짓는 건데 그 성전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짓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게 필요하죠. 다 이루셨죠.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교회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 현실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전해져서란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 우리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전혀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이 편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순서를 잘못 잡은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3절서부터 이렇게 뭐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해서 이런 현실들을 지금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지. 3년 동안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3년 동안 살아계셨을 때에 그렇게 전한 거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순서를 잘못 잡은 게 절대 아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성육신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건 뭡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여기 보면 justified, 그래가서 인정이 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가보면, 부활하심으로 이제 justify가 됐다.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참 이 번역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죄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입게? 근데 그 말이 아니라 justify 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얘기가 조금, 그래서 그 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영어로 하면은 justify가 그런 면도 되는데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심으로 이러니까 약간 혼동이 오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해서 천사들 또 승천하고 그리고 뭐예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그리고 전파되시고 즉 여기에서 순서가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전파되는 게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뭐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만 지금 그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순서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다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죠.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여기도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죠? 전하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이제 13절서부터 지금 쭉 이해를 하세요. 13절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 화평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돼서 이제 18절에서 종합을 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죠. 기독교의 전체가 종합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저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뭐예요? 얻게 하려 하신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요 우리 종교의 모든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종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특히 좀 저희 같은 교회 같이 좀 교리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이런 교리들을 잘 알고 잘 외우는데 그냥 알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극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웁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그럼 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잘 알아야 됩니까?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그 뜨거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면 죽은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죠. 그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이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이 우리 종교의 목적인데 그 일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저쪽 교회의 장로님, 우리 산제이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산제이 장로님 어머님하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힌두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오게 만들고 지금 힌두 그런 사람들, 자기 인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을 줘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무슨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하나님을 줘서 그런 분을 통해서 또 그 같은 하나님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를 절대로 나쁘게 얘기 안 합니다. 왜? 그거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 한 하나님이 그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거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말라. 왜? 그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딴 걸 또 다른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그 한 하나님한테 가는데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계시니까는 오히려 기독교를 욕을 안 해요. 나쁘다고도 얘기 안 해요. 왜? 우리들 서양 사람들이나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길이에요, 그게. 자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주장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 결국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 돼요? 우리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돼요. 왜? 그분들은 마음이 넓어갖고 다 받아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종교도 좋다. 한데 우리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다. 그러니 결국에 가서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고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다른 이름도 줘서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오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 요즘은 자꾸 이런 것들이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아까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이라 말합니다. 즉 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문은 즉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의 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아까는 길의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문의 그런 모습이지만 똑같은 얘기죠.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즉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에는 보게 되면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그 길을 완전하게 이뤄 놓으신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그 18절을 지금 보고 있죠.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 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구약하고 연관을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를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는 그건 뭐냐?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일들과 또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가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특히 성막이나 아니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도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산 그 변두리 고기에 잘못 발만 디뎌도 죽어버립니다. 감히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 대표하는 그 모세가 즉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성막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덮이고 덮이고 덮여 있어요. 왜? 그만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되는 그 지성소에, 즉 그 안에 있는 그 방에. 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막히고 막혀 있다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를 나가는데 먼저 이 동물의 피를 갖고 나가야죠. 그 피를 안 갖고 나가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서 조금만 잘못해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방울들이 달려 있었다 그러죠. 왜?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지. 방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고 조용하면 이거 뭐 잘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뭐 끈을 묶어 갖고 들여보냈다 그러죠.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죄인이?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물론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얼마나 죄인으로서는 나가기 힘든가. 그래서 대표자가, 1년에 한 번 대표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밖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아예 먼데 있었고, 그 사람이 가깝게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1년에 한 번 대표자만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평생 한 번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루시는데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천국 지성소, 세상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지성소 말고 천국 지성소에 영적으로 지금 anytime, anywhere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제대로 쓰여, 이렇게 제대로 해. 물론 성경이 다 제대로 쓰여 있죠. 그런 것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예, 율법도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서 나오는데, 한 번도 그 제사가 이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이루지를 못해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만약에 그 동물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면 한 번 딱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은 그 죄에서 완전히 해결돼요. 그렇죠? 완전히 온전케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들을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왜?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드리는 제사가 뭐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죄인이구나. 자기네들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됐단 말이죠. 올바른 믿음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 같은 거는 이제 오히려 또 그런 제사도 뭐 자기 높이려고 폼 잡으려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올바로 이해하면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런 그 제사, 동물제사 이런 것이 필요 없으신 분, 즉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러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뤄서 이제 그 완전한 의를 이룬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즉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완전한 제물을 단 한 번에 드리시는데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됐는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하게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래도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준에서는 어쨌든 나가는 모습을 또 보였죠. 그러나 완전하게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완전한 그 삶과 그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림으로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존전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에베소서가 가리킵니까? 18절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느 누구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요. 아까 여기 새롭게 마련된 그 길은 예수님의 몸이다. 몸이 찢어져서 길을 만드는. 지금 여러분 이게 보통 엄청난 영광이고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이 어떤 수준인지를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려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와 교제 나누러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인조이하고 계시냔 말이, 즐거워하고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현실이 어느 것에서 최고로 많이 잘 보여지는 거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는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별로 좋아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도 않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이뤄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마다하고 사느냐. 그래서 그 아까 히브리서에 가보면 다시 한번 가셔서 10장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10장이 아까 우리가 계속 읽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뤄놓으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모이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돼요? 지금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안 모여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지금 더더욱이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지금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현실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시죠. 예배할 때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나가는 이 생활과 개인적으로 나가는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이루시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기독교의 중심인데 결국 이거 하려고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건데 결국 이거 하려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너무 게으르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구절을 보시면서 야, 참 엄청난 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어디에 나온다고 합니까? 우리 그때 여러분하고 읽었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나온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푸림빈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천국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것도 그 히브리서 4장의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한테 물어볼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귀하면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오늘 좀 물어봐야 될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려서 몸까지 찢어가면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렇게 게을르게 살면 지금 아직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뤄놓는가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 좀 슬픈 것은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죽는 우리 자체는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이뤄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참모습이 완전하게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 아닙니까? 그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예, 구약 사람들은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눈에 보이는 삶에서는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거라면 자기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를 얻었는데도 이 참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부족하고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구약 사람들은 우리하고 아마 위치를 바꾸자 그러면은 정말 자기 생명을 주고도 바꿀 텐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단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저희를 반겨주실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 저희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하여 그 이루어진 천국 현실을 마음껏 증거하며 기쁘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우리가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기쁘고 기쁜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